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락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생명의 말씀을 항상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청중들의 그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주고 또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치 않은 자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은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애통하게 여기고 죄로 인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그 죄를 사함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또 불의함과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그 어떠한 다른 존재들은 결단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었는데요. 그것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병자를 친 상태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서는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불평의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또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이방 종교들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들은 대단히 미련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병이 났을 때에 가짜 의사에게 달려가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가짜 의사는 그 병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이방 종교들 또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 바투 동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투 동굴.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데요. 그 동굴 안에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입구까지는 272개의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출발하는 그 바로 옆에는 아주 거대한 우상이 이렇게 뭐 금속으로 만들었는지 나무로 만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272계단을 올라가면은 이 바투 동굴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272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에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계단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면 속죄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힌두교 새해 축제인 타이푸산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요. 타이푸산. 매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열립니다. 그 타이푸산 축제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바투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푸산 축제가 어떤 것인지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타이푸산은 보통 4일간 계속되는데 첫째 날은 사원과 무루간, 이 무루간이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의 전쟁과 승리의 신입니다. 무루간 신상 또는 초상을 꽃으로 꾸민다. 첫째 날에는 사원도 꽃으로 꾸미고 뒤에 우상도 이제 꽃으로 술을 넣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음마차를 무루간 신상 또는 초상을 싣고 그러니까 그 마차 위에다가 이제 이 꽃으로 장식한 이 우상을 싣고 쿠알라룸푸르부터 13km 거리의 바투 동굴까지 행진을 한다. 이때 무르간 신을 모신 음마차의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 무슨 광경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에다가 술을 놓고 마차에 싣고 쿠알라룸푸르에서 13km 떨어진 바투 동굴까지 그 마차가 가면은 그 뒤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둘째 날이고요. 셋째 날은 타이푸산의 절정으로 무르간 신을 모신 바투 동굴 앞에서 힌두교 신자 중 자원자들이 그러니까 셋째 날에는 이제 거기 바투 동굴 앞에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이 무르간 이 우상도 또 사람들도 거기 이제 다 모였지요. 근데 그 동굴 앞에서 힌두교 신자 중에 자원자들이 쇠꼬챙이, 쇠고리로 신체를 관통하는 고행을 행하는데 신기하게 피를 흘리지 않고 통증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셋째 날에는 이제 거기 자본자가 나와서 새 꼬챙이로 정말 얼굴을 이렇게 해서 관통해서 이 왼쪽으로 나오게 하는 혀를 관통한다든지 뭐 또는 뭐 등에다가 온갖 그 뾰족한 걸로 다 이렇게 뭐 수십 개 해가지고 한다 등등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행을 하는 것이죠. 자원자들이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고행자들은 무르간 신에게 바칠 카바디라 불리는 화려하게 정신된 등짐을 지고 바투 동굴로 가는 272개의 계단을 오른다. 그러니까 뭐 새꼬챙이나 이런 걸로 막 몸에다가 학대를 한 사람들이 등에다가 카바디라고 하는 이 등짐을 지고 272계단을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군중들은 타밀로로 신성한 본질을 뜻하는 벨을 외침으로써 VEL, 벨, 신성한 의미를 지닌 뭐 그 힌두교에서 그것을 외침으로써 고행자와 하나가 되어 축제의 절정으로 치닫게 된다. 고행자의 등짐 카바디는 삶의 무게를 뜻하고 쇠꼬챙이는 고행, 고행을 의미하는 거죠. 고행과 계단 오르기는 삶의 고통을 뜻한다. 즉 고행을 견디고 계단을 오르는 것은 삶의 무게를 지고 고통을 이겨 참회와 속죄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런 축제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에게 있는 죄를 속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레이시아에서 매년 행해지고 있는 타이푸산 축제이고요. 이 축제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방식대로 죄를 사함 얻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새꼬챙이로 몸을 찔러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272계단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는 그런 의식을 하는데 그런 의식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죄는 그런 식으로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대한 축제를 열고 몸을 학대하고 힘들어서 계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뭐 오르는 등의 그런 의식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눈이 어두운 인생들, 마음이 어두운 인생들은 그것이 죄를 씻는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유일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그 속죄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 사역을 하려면은 첫째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만이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God, man, God, man이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셋째로는 죽고 난 다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맞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2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중에서 제2위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날에 열리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라고 해놓고 맨 끝에 가보면은 열리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날이 되면은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이 되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오픈된다는 것입니다.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날은 메시아가 도리하는 시대를 뜻합니다. 메시아 시대죠. 메시아 시대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고 우리들은 지금 그 메시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 시대는 세상 끝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메시아는 세상 끝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 메시아 시대를 말일이라고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세상 끝에 나타나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그렇게 자신의 시대에 대해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으니 만물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세상 끝인 것입니다. 말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시대, 세상 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냐면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지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열리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밝히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셈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메시아 시대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써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복음의 사역자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의 불결한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죄를 씻기 원하십니까? 죄를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죄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가 되면 복음의 사역자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런 방식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과 그림자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밝히 드러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뭐 열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상징, 그림자로 좀 희미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상징과 그림자라고 하는 베일에 덮여져 있었던 것이죠. 상징과 그림자라고 하는 베일에 그 셈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그 베일이 제거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명료하고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밝히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이 예언의 성취와 같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유일한 셈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날의 열일이라 바로 메시아 시대가 되면 복음사역자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라고 하였는데 누구를 위하여 열리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어떤 사람을 한정시켜 놓았는데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열리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여기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미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은 간구하는 그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왜 애통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독자를 잃은 사람이 애통하듯이 그렇게 크게 애통한다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하리로다. 그러니까 장자를 잃은 사람이 통곡하듯이 그렇게 크게 통곡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은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크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결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불결한 영혼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결한 영혼 그대로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영혼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서 결단코 정결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자신들의 죄를 애통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얻고 나면은 기쁨으로 찬송가 210장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 찬송가 210장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결단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서 정결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런 죄인들만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서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자각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또 회개하였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불결한 영혼을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아주 신기한 효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 시대가 되면 있게 될 놀라운 기쁜 소식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예언해 준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날이 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깊이 자각하고 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